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Today, Focus. 이 시간 진행의 하성욱 방송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Today, Focus의 하성욱입니다.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긴 여름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녀분들도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집안에 바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분들 혼자 있는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많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자연히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고 혹시 이거 게임 중독은 아닌지 고민도 커집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게임기와 컴퓨터 사용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면 혹시 중독이 아닌지 걱정도 없습니다. 투데이 폭스 오늘은 게임 중독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 선교센터 이해방 대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름 방학 맞아서 우리 자녀분들 게임 중독에 관련된 상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까?
네,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요. 네. 한 세 가정에 한 가정 정도. 네네네.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렇게 지금 게임 중독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네.
특히나 도박이나 마약보다는 상담 건수가 많아요.
네네네. 네,
아주 심각합니다.
네. 주로 자녀분들은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정도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오케이. 학생이 많고요.
네.
또 심지어는 그 성인들이 결혼을 하는 그 성인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을 결혼을 시키면은 좀 안정될 것 같아서 책임감을 부여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새색시는 놔두고 그냥 게임에 빠져서 지내서 가정의 관계성이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새색시보다 게임이 더 좋은 몸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부모님들 고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인데요. 한동안은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게임이 제가 보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계속해서 피가 튀고 사람 모가지가 잘라져 나가고 뭐 그런 게임만 하길래 이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너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중단을 시켜서 그런 게임을 안 하는데 그 대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타이핑하고 뭐 에세이를 쓰고 그럴 때도 컴퓨터를 쓰지만 그 하는 도중에서도 수시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에세이 쓰는 거 아마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들고 2시간씩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중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데 이제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도 저희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피곤하니까 10시나 그쯤 되면 자는데 얘는 잔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밤중에 어떤 때는 중간에 일어나 보면 밤 1시까지도 컴퓨터 하고 있고 그 시간에는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죠. 그럼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서도 첫 시간에는 졸리고 뭐 그래서 제대로 수업을 못 받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붙어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예. 그런 게 참 문제 같습니다.
그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게임이죠. 형제가 두 명인데 그냥 처음부터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애를 거기를 가는 거를 자제를 시키는 건데 거기 갔다 오면은 무슨 게임기 사달라 또 뭘 사달라 해서 다 사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게임을 막 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심할 때는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차 타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디 가든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안에서 게임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 이제 눈이 나빠지고 그럴까봐 못하게 말리고 그러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되돌아오기면 가지 못하게 일단은 하죠.
네네네. 제 마음 조금 들어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도 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심각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 친구들, 자녀분들 컴퓨터에 익숙해야지만, 게임기에 익숙해야지만 오히려 또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 게임 중독은 그 마약 중독하고는 달리요.
네.
적당한 사용에다가 회복 목표를 둬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학업이나 직장 다니는 분은 자기 직업으로 인한 컴퓨터 사용 이외에 38시간 이상을 사용하면 인터넷 중독자로 보죠.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 게임하다가
네.
주말에 이제 뭐 10시간 게임하고 요새 방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5시간 내지 10시간씩 한다면 금방 며칠 지나면 뭐 한 60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주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그 시기가 여름방학이죠.
네. 하루에 두세 시간.
네.
두세 시간 정도 하는 친구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주말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더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38시간.
네. 아니, 주변에 우리 자녀분들 보면 그 정도는 하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네.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게임은 알코올이나 도박이 3 내지 4년에 걸쳐서 중독이 되는 것에 비해서 게임 중독은 마약처럼 6개월 내지 1년 안에 그 중독이 가능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게임에 빨리 중독되는 이유는 시각, 청각, 심리적으로 동시에 그 몰입 현상을 초래하죠. 그 할 때요.
네.
그래서 마치 체내에 마약을 주입한 것 같이 그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중독이 되고 특히 지금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브레인이 다 그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성숙한 경우에는 더 빨리 게임에 그 중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게임 문제에 대처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방이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라디오 코리아 투데이 포커스 방송 내용과 같은 이런 내용을 청취하시고
네.
또 신문에서 그 중독 관련 기사들을 참고하시면서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아시고 실천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미 게임에 문제가 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혹 내 자녀의 게임 문제가 부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뭐 술을 많이 하신다 혹은 뭐 도박을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도 그러는데 나도 뭐 그렇게 하겠다 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이제 돌아봐서 해결하시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목적이 확실한 컴퓨터 사용
네,
그다음에
네.
실제 관계성 증진 노모를 해주고 그다음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줄이게 하면은 다른 취미 활동들을 더 개발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자녀의 게임 문제가 부모가 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이미 된 경우에는 게임 중독 상담이나 게임 중독자 회복 모임 같은 데 참석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네네.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만은 요즘 방학 동안에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오늘 주말에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게임 하는 자녀분들, 내 자녀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도 많은 정도입니다만은 그럼 엄격히 말 중독과 중독이 아닌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중독이 아닌 기준은 하다가 뭐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든지 학업이 떨어졌으면 그냥 안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임에 의존해서 자기의 현실 생활을 도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의존된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죠.
네.
중독자는 중독 이전부터 관계성이나 그 의지가 연약해서 중독에 대해 빠진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중독은 병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외부 치료 도움 없이는 중독자 혼자서 혹은 가족의 어머님의 그 도움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이상 그 배우자나 부모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시고 가족들도 원임을 다하시지만 그리고 가족들은 중독자의 그 의지가 연약해서 못 끊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분은 운동도 시키시고 뭐 합기도 뭐 태권도 이런 것도 시키시는 분 봤어요. 그렇지만 그 병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셨어도 병이 더 악화만 되셨을 거예요. 실제로 모든 중독자는 세 가지로 변해요. 처음에 그 게임을 할 때 하이를 느껴요. 감정이 변화가 돼요. 무드체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죠.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하고 낮에 잠을 잔다든지 이런
네네네.
게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프 브렉다운.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문제가 부모님들이 회복 기간에 데려올 때는 이미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그런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회복이 아주 어렵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아닙니다만은 전문 게이머 직업적으로 게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한 300명 돼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게임 중독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이미 게임 중독에서 지나서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보죠.
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대학 나와서 직업이 그런 것보다는 게이머들은 뭐 1억씩 받기도 하니까
네.
그런 걸로 진출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게이머들을 우상시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것이 문제죠.
네.
네, 아무나 게이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또 게임 산업, 사실 흘러올 수 영화 산업보다 더 절대적으로 볼륨이 큰 것이 바로 게임 관련 산업인데, 자, 이런 큰 산업도 굉장히 시장도 넓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게임도 산업화 된다면, 게임도 많이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산업이라고 해서 돈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가정과 자녀들이 그 망가지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그 등급을 굉장히 건전한 쪽으로 한다든지,
네.
너무 다음 시리즈 게임이 더 그 뭐 재밌게 해갖고 자꾸 몰입 현상, 약물에도 그래요. 어떤 약은 중독이 되고 어떤 약은 중독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중독으로 많이 끌고 가는 그런 걸은 좀 만들지 않고 지향을 해주면 좋겠는 거죠.
네네.
예, 실제로 게임 만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은요.
네.
제가 알기엔 거의 다 중독자예요.
네네네.
자꾸만 자기가 해보고 에러를 찾아내니까.
네. 네. 아, 대부분 중독자들이 게임 회사 일을 한다.
네, 네. 심지어는 카지노에서 딜러 하는 분들이 거의 70%가 중독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전문가 이전에 하여 중독에 처해서 그걸로 좀 망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실생활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좁혀보면, 우리 자녀분들 얘기를 좀 좁혀보면, 이제 방학 동안 게임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우선은 자녀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그 성인 부모님한테 뭘 좋게 재미나게 하시는 걸 빼앗고 못하게 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게임만은 못하지만은 그만큼 정도 재미난 다른 일을 제시해 주면서
네.
요거는 좀 줄여라.
네,
그래서 와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다 시간을 하면 한 3시간을 줄여라.
네, 네.
차츰 줄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더 진보적인 것은 가정에 차츰 컴퓨터를 한 대만 거실이나 리빙룸 같은 데 놔갖고
네.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때 그 게임이 좀 이렇게 중단이 되죠.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 생활, 그다음에 친구들 직접 만나는 거죠.
네, 네.
예, 게임은 사실 각자 그 얼굴 없는 페이스리스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제 관계성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친구들을 더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죠.
네. 자, 게임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또 컴퓨터를 집안에 한 대만 쓰다 보면 또 자녀분이 두 명 이상 되는 분들은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예, 그럴 경우는 이제 이해를 시켜야죠.
네.
네가 그 펀이로 즐겁게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조금 더 심하다 보면 내 라이프가 올 브렉다운 되니까
네.
그런 이제 이런 올 같은 방송 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예,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셔서 중독이 되면 무섭다. 그 중독은요 워낙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한번 걸리면은
네, 네.
완치가 없어요. 코로나 19에서 만성병이 돼갖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중독적으로 고생을 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가장 베스트 팔리시죠.
또 우리 어린 자녀분들 대부분 의지가 끊을 만큼 강하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약해서 중독이 되지만은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지만 회복은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고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 그 사람은 이미 병이 들은 거죠.
네.
네, 우리가 고혈압이 되기 전에 이미 몸을 그 관리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자녀들한테는 자꾸만 시간을 줄여주면서
네.
다른 실생활의 재미난 일을 안내해 주시고
네.
이것도 뭐 일시적으로 이번 방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잘해주시고 또 오늘도 그런 상담 전화 받았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자녀가 부모님이 잘 컨트롤하고 계신데
네.
이 애가 내년이면 대학을 간다 이게
네.
그럼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부모님이 보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지금 몇 개월 찾다가 거기 가서 많이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되느냐
네.
이것이 큰 적이죠. 그래서 장기전으로다가 그 워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방학이지만 걱정이 많은 우리 학부형들이 많은데 또 우리 한인부 중에서는 맞벌이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학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곳 보내기도 잘 없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모님들께서 이 옛날에는 TV를 갖다 놓고 뭐 애들 그거나 보고 TV 쓰라고서 이제 묶어놨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컴퓨터만 주고서 그냥 열어주면 하루 종일 애들이 있다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거죠. 옛날에 네. TV하고 지금 그 인터넷은 사실 전화, 팩스, TV가 한 대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노동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
아, 중노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네티즌 수는 10위예요.
네.
2008년 12월 통계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에요. 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중국보다도 더 많이 그 인터넷 사용을 하니까
네네.
얼마나 많은 그 중독자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네네네. 저 어떤 분들은 어른 또 게임이 중독되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까?
많죠. 여자분도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자녀들보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
네.
그 사람들이 뭐 직장 가도 상당히 그 재미있잖아요.
네네.
게임의 가장 그 포인트는요. 우리가 술을 마셔도 뭐 한 잔 마셔도 두 잔 마시듯이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 돈을 벌거나 돈을 만지게 되면은
네.
바로 도박으로 더 재미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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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요새는 인터넷 도박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네, 온라인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죠.
네.
성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을 해서도
네.
실제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이혼을 해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부인이 막 악유하고 호소하니까 나 지금 하던 게임을 끝날려면 앞으로 한 시간이 걸리는데 한 시간을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못 기다리면 집을 나가버려라 이런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지금 그 성인들의 게임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주로 어떤 게임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공격적인 게임만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어떤
네,
카트리지나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내가 잡아먹는 것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인터넷으로다가 온라인으로다가 한 다섯 명이 일개조 완그룹이 돼갖고
네, 네.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여러 데서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나와라. 그래서
네, 네.
같이 채팅 같은 거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25불, 30불 내면은 그걸 사는 거죠. 그 시간을.
네, 네.
작년에도 우리가 게임 중독자 모임을 했었는데 어느 한 부모님이 이래요. 우리 아이의 생일날 네 친구들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해피버스데이 안 오고 전부 다 랩탑 가져와서 전부 다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그저께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게임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그거보다도 온라인 하는 게임이 많고 제가 방송으로 오늘 2시에 온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온라인으로 게임이 몇 시에 만나지도 해서 안 나오면 그 약속이 깨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는 안 붙여줘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서로가 얼굴도 모르면서 가상적인 세계 서로가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제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인류학자가 앞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면서 차 마시면서는 그런 직업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네. 흔히 말하면 사이버 세상이다.
네, 그렇죠.
오히려 사이버 세상이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세계의 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못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그 우주 세계보다 이렇게 가상적으로만 살면 현실이 바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지금 젊어서 현실 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인터넷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네, 네, 네.
유치원생이 서너 살 되는 사람이 지금 인터넷 해갖고 계속 제 나이가 되면은 현실 생활을 모르고 가상적인 생활만 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공격적인 게임은 막 야구 막 때리고 그런 걸 한국에서 한번 자기 친동생을 때려서 죽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공격성이.
네, 그런 네. 걸 시험해보는 게 우리가 직접 때려보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 보지만은
네.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때리는 것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피가 튀고 그런 것만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별로 자기가 그 마음에 그 sad하고 어떤 현실감을 못 느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이 앞으로 커다란 이제 반사회적인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게임에 대한 뭐 심의 그런 규정이 위에는 없습니까?
지금 한국에선 이제 그런 뭐 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죠.
네.
예, 우리가 무슨 영화든 뭐 이렇게 성인 영화 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게 되죠. 그렇지만 대개 불법으로 많은 것이 이제
네.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인터넷 인구가 지금 12억 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전 세계에. 그러면 거의 매년 1년에 한 1억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데 경찰관은 공식적인 경찰관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단 한 사람도 없죠.
네.
미국이 지금 3억 인구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만 명 이상 경찰 폴리스맨이 있거든요. 그래도 맨날 뭐 살인 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12억 명이 24시간 수시로 드나드는 인터넷 세계에서는 어느 국가도 정식 경찰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컴퓨터라든가 게임인데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족 교포님들의 그 맹점이
네.
애들 컴퓨터는 좋은 거 사주시면서
네.
뭘 하는지를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이메일에도 하시고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 어디 방문했는지 아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 한 대가 되면 여러 사람이 뭘 하는지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네. 또 컴퓨터를 하다 없이 보면 얼마큼 재미나서 자녀가 아 이렇게 재미가 나니까 더 하려고 그러구나 네네. 그런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성도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은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녀분들 같이 게임도 하게 되면 더 많은 얘기 들을 수 있고 게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약속도 할 수가 있고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실제 생활하고 그 사이버 세계하고 접목을 하는 정도가 되죠, 병행하는 거. 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모르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하면 완전히 실제적인 관계성은 없이 하는 거죠. 대개 이제 중독 문제가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짝 긴장하시고 네. 네, 같이 자녀들한테 놀아주고 걔들이 뭘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지 뭐 그것도 봐서 너무 그 폭력성이고 그러면 좀 자제시키시면서 야외로 데려다니시면서 어떤 한 분은 그랬어요. 지난번에 주몽할 때 네. 그 연속극을 주말에 빌려다가 자꾸 보여주니까 애들이 또 연속극으로 가더래.
네네네. 네,
그런 건 좋죠. 네. 그래서 애들이 꼭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시작에 네. 처음에 뭐가 재미난지 몰라가다 하다 보니까 그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난 거를 애들 일단 시키셔야 돼요.
네네.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먼저 관심이 적기 때문에 애들 중독이 되는 경향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애가 지금 문제가 있다, 중독기가 있다 할 때는 이미 툴레이세요.
네.
6개월 내지 1년쯤 중독이 되니까 얘가 게임하는 건 봤지만 그렇게 심각한지 못 봤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았을 때는 얘는 벌써 too late예요.
네.
그때는 또 부모님이 빨리 이런 회복기관에서 상담받으러 나오시면 좋은데 부모님이 혼자서 어떻게 컨트롤해보고 자제시켜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시는 거죠.
네.
일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중독증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시다가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더 악화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네.
어떤 기분이 왜 마약을 계속 킵하느냐고요?
일단은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마약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인들은 어떤 마약을 많이 하는 거죠? 종류를 보면.
Most of them try with marijuana. In Southern California, marijuana use is so widely accepted. They sort of think as just another like cigarette. Kids, they start with marijuana and then the ones who become more heavily involved, they may try amphetamine, methamphetamine. Some of them, they may try heavier pills, you know, pills, prescription pills.
마약을 왜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이죠. 그러니까는 그 substance가 굉장히 하게 되면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술같이 하면 할수록 더 그게 소리가 내려가고 나오지 못해요. Physically and mentally, 그게 아주 먼저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저 cocaine서부터 methamphetamine, crystal meth, 아쿠린 물론이고요.
네,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 이혜왕 선교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마약 여전히 심각하죠?
예, 마약은 일주일에 한 건 정도에서 상담을 사실 받아요.
일주일에 한 건?
네.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 전보다는 적죠. 대신에 청소년들이 1990년대 초와 같이는 많이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20대 내지 30대 장년들이 많이 마약을 한다고 부모님이 전화 오세요.
네.
직업도 없고.
네. 예,
그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10대 때 그 마약을 했다가 끊지 못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10대들은요. 게임들을 많이 하지 마리아나 같은 마약을 안 해요. 그래서 네네. 그 10대 그 자녀들의 상담이 좀 줄은 거고요.
네.
그리고 1920년도부터 금주령이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의료용 알코올 처방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마리아나 그 의료용 처방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또 마리아나 판매세까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수입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해서 참 정부에서 사실상 그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는 네. 그 추세가 아닌가 해서
네.
참 회복을 돕는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죠.
네. 네. 요즘 어떻습니까? 경제가 침체됐다. 경기가 불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에 빠진 분들 혹시나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마약에 손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뭐 시리에 빠졌다고 해서 그 마약을 하는 건지 마약을 하던 사람이 더 하죠.
네.
예. 그리고 대개 이제 시리에 빠진 분들은 이제 술 같은 건 하시겠지만은 네. 중독은 아니죠. 그것은.
네, 네.
예. 그리고 도박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도박에 판다든지 일반 사람하고 중독자하고 스트레스는 달라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혹은 마약을 하다가 안 오면은 별거 아닌데
네.
건강상으로 그 중독자분들이 마약을 안 하게 혹은 줄이면은요 마치 그 부모님이 사망한 것 같고
네.
자기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난 것 같고 그 정도의 그 슬픔과 그 스트레스가 돼갖고 바로 마약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불경기에는 중독자분들 더 중독 행위를 하게 돼 있죠.
네. 절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마약은 지금 그 하던 분이 끊지 못해서 더 심하게 해서 정말 불행까지 데미지 나서 많이 폭력도 하고 뭐 집에서 뭐 난동물에서 내쫓아야 할 형편이고 펑크션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문제지 숫자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마약은 줄어가고 있고
네.
대신에 게임 중독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죠.
마약 중독은 줄어들고
네.
게임 중독은 늘어나고
네.
네네네. 자, 마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른 처방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 보셨죠.
네.
그 처방약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마약을 이제 구하지 못할 경우에
네.
심리 상담이나 뭐 이렇게 의료 그 닥터들한테 이제 가서 어떤 다른 경로를 위해서 처방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 보니까
네.
그렇고도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뭐 운동하다 다쳤다.
네.
또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 그럴 경우에 대개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그 진통제 같은 걸 처방해 주잖아요. 그런데
네.
이 몸이 다 나는데도 그 진통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아주 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몸이 치료가 다 됐는데도 계속해서 복용하는 사람들도 처방약 중독이 또 가는 사람이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처방약 있잖아요. 프리스크립션 드럭.
네.
한번 그 진통제 그 잡수고 그때고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고 잡수시는
그러니까는 제가 저 타령이 뺐을 때 네 개를 뺐는데 그때 닥터가 타원 넘버 3를 줬어요. 한 20개 줬는데 그 갖다 일주일 먹었는데 이제 다 먹고 나니까는 이는 안 아팠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몸이 원하더라고요. 머리가 아니고 세컨라지가 아니고 physiologically 몸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으면 온 몸이 찜찜하고 아프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걸 하나를 먹으면 모든 게 풀어지고 everything이 오케이 돼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끊으려는데 그냥 어려웠었어요.
처방약인데
그렇죠.
그 처방약 중독도 무서운 거라
코딩 무섭죠.
네. 몸이 원한다.
네.
하나를 못 먹으면 네. everything 오케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대부분의 약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이제 뇌화학물질을 변형시켜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 타이너 3 같은 건 아주 의사청원으로 아주 고단위 그 저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처방약은 그 상당히 그 육체적으로 적응이 되죠. 실제로 미 전국 처방 건수는 약 30억 건이라고 그래요, 연간이요.
30억 건.
예, 그 중에서 630만 명이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처방약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네. 미국의 통계예요.
닥터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처방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걸 남용하는 거죠.
네.
받아갖고 남을 준다든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리필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로 처방약 중에 남용하기 쉬운 약은 아편제, 진정제, 흥분제
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진통제인 코데인은 아편제에 속하고 신경안정제인 발륨은 진정제에 속하고 각성제인 덱세드린은 흥분제에 속하죠.
네.
예, 덱세드린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잠 안 오게 한다든지 뭐 추락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졸림을 쫓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부유층 그 마약을 하는 그 자녀들은 이런 처방력을 고의로 그 의료 상담자나 의사들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마이클 잭슨 관련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부검 발표를 못 하시는 것들
네.
지금 그런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거긴 저 의사가 이제 주치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 그 아직 다 녹지 않은 그런 그 이제 진통제들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여기 닥터를 통해서 복용을 했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필요 외에 과다를 했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복합 증상이 또 일어나죠.
결국은 마약 중독이든지 뭐 게임 중독이든지 결국은 개인의 강한 의지로서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수밖에 없습니까? 뭐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춘기나 뭐 이럴 때 엔조이를 하고 싶을 때 그때 건전한 거를 부모님이 그 인도해 주시고
네.
또 조금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빨리 다른 걸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거 그냥
네.
방치하면은 지금 문제가 많죠. 특히 지금 문제가 이혼한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혼한 가정에서 문제는 어머님도 힘드시지만은 네. 자녀도 아버지 같이 안 생기면 참 얼마나 힘드냐. 애가 네, 조금 네. 뭐 빗나가든 놔두신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나빠지는 거죠.
네, 어느 쪽 중독이 되고.
네.
오늘은 마약, 게임 등 중독이 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왕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 이해왕 선교사입니다. 이승수 어떻습니까? 우리 직접 마약이나 혹시 도박이나 게임이나 섹스에 중독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골프에는 좀 중독이 돼 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일 중독자로 볼 수 있죠. 일을 네네. 많이 하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니까 네네. 그런 간접 경험은 많이 하죠.
일 중독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에서는 일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보다 더 이혼 사유에 으뜸이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부유한 국가에서는 부부가 같이 있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시간을 내는 거. 네. 예, 그래서 일 중독자도 이혼 사유에 들어가죠.
네, 네. 자, 중독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중독이라고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든 배우자든 게임 문제나 그 마약 문제가 그 발견이 되면은 네. 가족들부터 중독증 치유 상담이나 회복 몸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가족부터
상담을 받아요.
네, 가족부터 네.
전문가들부터. 네.
그 이미 중독 문제가 3, 4년 동안 있어 왔으면은 가족들은 중독자의 처참한 일거일동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사랑으로 초연하는 그 방법을 아셔야지만에 가족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부터 배우자부터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가족 회복 후 중독자 회복 안내죠.
그럼 한 가정에 중독에 걸린 분이 있으면 전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네. 됩니까?
그다음에 남편이 그런 경우는 부인이 네. 네. 그걸 받고 중독자를 인도해야죠.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중독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모든 중독자들은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네.
예, 거부 반응으로 난 중독이 아니다고 그냥 버티는 거죠.
네.
그래서 도박 중독자들은 빚이 많거나
네.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네. 또 마약 중독자는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그 베일본도 사주는 조건으로 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실 술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했다라고 하시는 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중독은 난치병입니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치유는 될 수 있지만은 난치병이죠. 그래서 중독자는 회복이 돼도 리커버드라고 안 하고 리커버링 에딕이라고 그래요.
네.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독자들은 난치병으로 봐야 돼요. 평생.
네. 네.
못 고쳐요. 가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을 가두는 것 뿐이죠.
네. 네. 난치병이면 꾸준히 항상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복 모임 같은데 아웃패션트에서 네. 자주들 나와서 간간히 나와서 이렇게 해요. 저희 모임에는 뭐 9년 동안 도박을 끊으신 분이 지금도 네. 가끔씩 가다 나오세요.
네.
그래서 이런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면 가족이나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네.
대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이런 중독 문제가 내 가정이나 또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돼서 위안을 받게 되죠.
위안을 받는다.
네. 네. 그 두 번째는 게임이나 마약 중독 치료 방법에 대해서 practical information, 실질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다른 참석자들 중에는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사항들을 이미 경험해본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이민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뀌죠.
네. 그렇듯이 중독증 회복을 시작할 때도 누구하고 회복 안내를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fronting each other with reality. 중독자분들은 가족한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같은 모임에서 다른 중독자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모처럼 정직해지기 시작해요.
네.
그게 recovery is honest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find holiness by sharing. 동일한 그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문제를 나누면서 점차 motivation,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hope도 갖게 돼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하고 학습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내가 중독됐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건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오세요. 시커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뭐 말씀드릴 자격이 없지만요. 여자분들이 오셔서 우시는데요. 그동안 그 쌓인 고름이 커지는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빌드업했던 게 그, 그런 것 같아요.
남편보다도 내가 너무
과정을 지켜야 되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형제는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지켜 없고.
우리 중독자의 그 아내들은 남편의 중독이 아내에게도 굉장히 그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 중독자의 남편을 가진 아내로서 17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남편이 이렇게 중독의 늪에 빠져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좀 살려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여기를 찾아왔는데요. 여기를 오면서도 저는 이런 자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카운셀링 받는다라는 기분으로만 왔고 그냥 우리 신랑이 중독인지 아닌지 그거나 좀 알아보자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선교사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만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비슷한 환경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와이프들도 다 비슷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시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피 한 방울 안 삼킨 저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가족들이 누구든지 그 겪는 거는 뭐 다 비슷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도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고 이제 저거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 물론 틀리겠지만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중독자라는 거를 인정 안 하고 이럴 때는 일단은 그 가족이 먼저 이런 모임에 나와서 좀 회복을 하고 먼저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남편을 좀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과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해야 되는 남편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것은 저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일상은 분노와 증오의 눈물로 채워졌고 그렇게 울다 넋이 빠질 때면 영문도 모르고 화장실 휴지를 길게 뜯어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두 살 배기 딸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전 그 아이가 먼저 죽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부모님 외에는 아무분도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힘겨운 생활이 되면서 어느 순간 제 생각에 왜 제가 이런 걸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많은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는지 그런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한테도 숨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아빠가 뭔가 이렇게 항상 집안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있으면 뭔가 딴 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서 왜 아빠는 우리랑 같이 있어도 이렇게 딴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아이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중독증을 위한 중독자 치유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죠.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예, 내일 모레 8월 8일 날 월라세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하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세미나 끝에 부모님들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해요.
네.
부모 교실 같은 것을요.
네.
그래서 그동안 경험하신 걸 많이 나누시고
네.
또 다른 분들이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고 또 이번에 세미나 자료가 한 60페이지가 돼갖고
네.
이런 자료는 사실 아직 병을 안 보시기 때문에
네.
귀한 자료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보니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8월 8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
게임 준비가 되었으면
네.
909-595-1114 네, 지금까지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 이혜왕 선교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에 한번 중독돼 보십시오. 나눔의 정신에 한번 중독돼 보십시오. 이런 중독은 영원히 난치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성욱이었습니다.